매주 이 시간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말씀 봉독,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복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두 번째, 우리 건강한 교회 멤버의 요건 두 번째로서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 인생관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내용은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메시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상수훈이라고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1877년에 칼 하인리 블록이라는 화가가 그린 Sermon on the Mount, 산상수훈이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좀 보면은 여러분 이미지 많이 남을까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산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교훈 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인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 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 부분은 특별히 뭐라고 부르죠? 혹시 아세요? 팔복, 여러분들 팔복. 여덟 가지 복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 Beatitude라 그러는데요. 여덟 개이기 때문에 Beatitudes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뜻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일부러 보니까 그냥 복이 아니고요. 정말 최고의 복.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지복. 지복인데 그런 지복 여덟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영어로 그 Beatitude의 그러한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바닥에서 여러분 어휴 친게 코러 하나 떨어져 있어. 코러가 주웠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큰 복을 말하는데 마침 지난주에 저희가 좋은 예를 들었었죠. 누가 보면 5장에 보면은 지복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그때 뭐 어떤 얘기 나왔어요? 그때 밤새 프로페셔널 그 어부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 고기를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피곤한 가운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위해서 배를 내드리고 설교 후에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어떡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두 어선이 막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그게 지복일까요? 지난주 설교 잘 들으신 분은 답을 아실 거예요. 그게 지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고기를 엄청나게 평생 처음으로 많이 잡았어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복이. 그 물고기에 머무는 인생은 오히려 불쌍한 인생이고 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 물고기를 보고 아, 이것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게 만드는 사인, 표적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시몬 베드로가 갖게 된 그 관점이 그거야말로 사실은 그게 지복인 거죠. 그게 지복인 거예요. 또 지복이란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필수입니다. 제가 신학회 시절에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 중에 이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원래 호텔 경영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라스베가스 공부했습니다. 자기 실습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슬롯 머신 플로어에서 서브하는 거였어요. 하루는 썰받아 보니까 바닥 카페트에 돈 뭉치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돈 뭉치가 이렇게 막 고무줄로 말려 있더래요. 이만큼이. 예. 보통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눈먼 돈. 거기 뭐 이름이 써 있나요? 그죠? 무슨 뭐 추적 장치가 붙어있는, 아니죠. 캐시는 가진 사람이 인지하여. 그래서 그거를 주워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집안도 공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기에 그 캐시에 갖다 줬어요. 소문이 쫙 났어요. 어떻게 났을까요? 바보 멍청이라고 났어요. 두 가지 소문. 하나는 바보, 천하의 바보 멍청이다. 또 하나는, what is he? 이 사람 뭐야 도대체? 크리스찬이래. 했다는 거죠. 그 돈을 주시는 게 지복이 아니고요. 그 선사님의 관점. 야,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사는 게 지복인가? 그 관점이 그게 갖는 게, 올바른 관점이 지복이죠.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아까 우리 아침에 집사님이 저한테 한국의 오빠가 한국에서 지난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침례받았습니다. 아, 같이 사진 보셨죠? 사실 그 오빠는요, 그동안 하나님 안 믿고 자신의 머리와 능력을 믿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쓰러졌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쓰러져서 잘못하면은 육체가 폐인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 거의 다 나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럴 뿐더러 어떤 목사님이 그 오빠를 돌봐주셔서 교회를 나가고 억지로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까 침례까지 받았죠. 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영접한 사람이 그것을, 그 지복을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선포하는, 쉐어하는 그런 의식이죠. 자, 그 오빠가 지금 몸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형제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은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걸 지복이라고 부르죠. 지복. 그렇죠? 1800년대 그 후반부에 목회했던 조지 맥도날드라는 그러한 목사님이겠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In whatever man does without God, he must fail miserably or succeed more miserably. 한국말로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뭐든지 비참할 정도로 망해야 합니다. 이건 조심해요. 잘못 들으면 웃기는 얘기예요. 그죠? 화날 얘기예요. 그런 일 들으면 화날 것 같아. 잘못 들으면. 너무너무 사실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뭐든지 비참할 정도로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혹시 성공하면 어떠라는 얘기예요? 더 망해야 돼. 더 비참해져야 된대. 그죠? 혹은 성공해도 더 비참해져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목사가 했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돼요. 여러분도 이해되실 것 같던 분들은. 사람이란 존재는 머리가 교만하고 고집이 아주 보통 고집이 센 존재가 아니라서 철저히 망해가지고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철저히 망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 사실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건강한 교회 멤버 요건 2. 성경적 인생관이죠. 여러분, 인생관이 뭡니까? 인생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인생관 해가지고 한자 적게 적혀있고 명사 첫 번째 뜻은 인생의 의의, 가치, 목적 따위에 관한 관점이나 견해. 두 번째는 인생의 의의, 가치, 목적 따위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전반적인 사고체계.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관이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관점의 문제인 거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관점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멤버가 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그 필수 요건이고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같이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첫 번째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부류는 뭐예요? 무리.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를 좀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아니잖아요. 이거 좀 이해해야 돼요. 보면 교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부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부류가 바깥에서 안으로 움직이게 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가장 바깥에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그냥 지역 사회,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교회 일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뭐 행사를 하건 뭐 떡을 하건 자오지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군중이고 오늘 말씀 나오는 무리들이에요. 영어로는 crowd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어떻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뭐 등록하고 하면은 뭐가 돼요? congregation. 한마디로 그 교회의 회중, 교인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헌신된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committed라고 그러고요. 더 헌신해가지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core member라 그래가지고 핵심 멤버로 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중에서 어디 속하신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나와 있는 무리는 뭡니까? 무리는 저기 보면 지금 crowd고요. 그냥 몰려온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어디 속할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핵심 멤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빼놓고 그죠? 다시 말씀 보죠.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이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부터 첫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첫 번째 지복이 시작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오늘은 사실은 이거 복 하나하나 가지고 설교 하나씩 하는 건데 오늘은 일단 전체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보다 전체 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복이 있대요.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관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뭐 누가 돈을 벌면은 뭐 사업에 성공을 하면은 그죠? 뭘 하면은 그런 말이 없어요. 단지 심령이 가난하기만 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관점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성품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천국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믿습니까? 아멘? 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좀 삶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현실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심히 가난한 자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로. 예.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써놓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아빠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빠가 예수님이 어디 가신 동안에 제자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는데 귀신이 안 나갔죠. 그러면서 그 일 때문에 뭐 사람들끼리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시니까 물어보죠. 왜 그러냐? 예수께서 아버지 물으시되 언제부터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세요. 왜 벌컥 낼까? 오늘 그 뜻이 문득 저한테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습니까? 무슨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셔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할 수 있어 안 고쳐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고쳐줘도요 그 복이 독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화를 내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보면은 뭘 잘 몰랐는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고 책망하시니까 그 즉시 24절 말씀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이 아버지 이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꿇었을까 안 꿇었을까요? 무릎 꿇었던지 제가 볼 땐 여기 안 써 있어도 무릎 꿇었던지 뭐 허리를 90도 막 100도로 이렇게 굽혔던지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참 똑똑하고 눈치가 있는 아빠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의 귀신이 나갑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단지 그냥 나는 못났어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정말 필요해요. 살려주세요. 그게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사실 이거는 그냥 이해는 했지만 제가 최근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뜻이 뭡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자는 자신의 비극적 상황을 내적 외적으로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진짜 깨닫고 있어요. 실감이 막 나. 그런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서 보면은 마가복음 5장 보면 나오는 그 혈루병을 12년 동안 알았던 여인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옷에서 살짝 붙잡았죠. 막 지금 막 군중이 막 밀치고 막 그러고 막 꽉 이렇게 막 패킹되어 있는 상황인데 살짝 만졌는데 능력이 나가서 고치지 못했던 12년 된 혈루병이 즉시 낫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물어보시죠. 누가 했냐고 그랬대. 그때 고백합니다. 자기 그러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고백이 없으면요. 자신의 병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설사 몸의 병은 낫더라도 특히 마음의 병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의사한테 밀반한 사람한테 쉐어하지 않으면은 그 병이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쉐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습이 되고요. 밀반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의원한테 가서는 내가 아픈 거를 솔직하게 내가 옷을 다 벗고 내 마음의 옷을 다 벗고 나누고 진짜로 애통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 위로와 치유를 받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받을 것이며 이 성경에 나오는 땅 내가 온유해지면 강남에 빌딩이 생기고 갑자기 멕시코에 앞으로 투자가 막 될 때 막 그냥 큰 땅이 생기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땅의 진정 의미는 뭐냐면요. 거기 사람이 들어가 살고 거기 사람들한테 내가 영향력을 끼칠 때 그 땅이 기업으로서의 그 효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지금 뭐 말하는 겁니까? 지금 5절도 보니까 온유한 게 뭡니까? 성품만 성품. 이 팔복을 보면 성품 아니면 관점이에요. 내가 갑자기 뭘 하고 뭐 doing을 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품 아닌 관점인데 지금 이 5절에 나온 온유한 것은 성품이에요. 이 땅은 단지 땅 얘기가 아니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말하는 건데요. 폭군이나 까칠한 사람은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죠?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도 관점이죠. 선함과 의로움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살다 보면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교회를 다녀도 이 관점이 엉망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타이틀은 장로고 권사인데 자바시장에서 지 멋대로 막 해요. 차라리 장로 권사가 아니었으면은 직원들이 시험이나 안 받지. 더 시험 받아. 장로님 사장님이 권사님 사장님인데 더해 더해. 그러니까 그런 창피한 말이 나왔잖아. 믿는 놈이 더한다고. 아 정말 이 말을 제가 녹음해서 지우고 싶습니다. 그죠? 관점입니다. 선함과 의로움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죠.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배부르다는 얘기가.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너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끝까지 그냥 몰아붙이지 말자는 겁니다. 상대방이 사탄이 아닌 바에는 끝장내지 마세요. 살다 보면 반드시 갑과 을이 바뀔 날이 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옆집에 이사 온 여자한테 막 그냥 뭐 쓰레기 뭐 가비지 빈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막 해대고 막 화를 내고 다음날 딸아이가 초등학교 딸아이가 계약을 해서 학교 가보니까 담임선생님이 누구셨을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여자 잘못했더라도 적당히 하지 왜 그렇게 됐어?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더러운 자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평생 볼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새벽기도 오래 하고 그래도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나와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화평케 하는 게 뭡니까? 좋은 관계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사실은 그게 true 보험 전파예요. 까칠하고 막 해대고 막 아까 그 여자같이 막 옆집 아줌마한테 막 그렇게 막 끝까지 몰아붙여서 막 뭐 잡듯이 막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오히려 전도가 방해가 되고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오히려. 화평케 하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이펙티브하게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분들이에요. 10절 말씀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value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도 박해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 계신 선교사님,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나도 못하는 저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항상 즐거우실까? 저 우리 형님 같은 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항상 즐거우세요? 선교사님은 솔직히 너무 솔직하죠. 아니요. 나도 덥고 힘들고 나가고 싶지 않고 귀찮고 외롭고 LA 가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너무 솔직히 얘기했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value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까 온유하다는 거 제가 너무 슬렁슬렁 지나갔는데 제가 볼 때 온유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안수집사님은 하루는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자바시장이나 자기 돈을 20만 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딱 새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솔직히 표정 관리 됩니까? 잘 안 돼요. 예. 그럴 날 또 설교 제목이 또 온유하라 그러면 또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가치를 지킬 뿐더러 내 관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뭐 10만 불이건 5만 불이건 뭐 40만 불인건 뜯겼거나 투자했다가 뭐 망했거나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 솔직히 전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정상적으로 원래 특혜변호사 길을 갔으면은 7년 지난 다음부터는 제 연봉이 50만 불 되고 평균 연봉이 200만 불이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함으로써 40만 불, 10만 불이 아니라 해마다 200만 불을 잃고 있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먼저 신학교 가자 그랬으니까 제 아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저를 보면서 집안에 왼수가 있다고 아이고 저 왼수 저거 나가서 변호사를 하지 왜 저걸 하고 있어? 왜 목회를 하고 있어? 저 왼수 그러면서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볼 때마다 박박거리고 그냥 볼 때마다 핍박하고 막 그냥 설거지하면서 막 그릇 쾅쾅 막 씻고 막 그러면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다 지나가고 200만 불이라도 그게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 짓이 돼버려요. 그 짓. 그게 웨이스트예요. 웨이스트. 혹시 여러분들 과거에 돈 같은 것을 잃거나 아무튼 그죠? 제가 볼 땐 최악이 뭐냐면 돈 잃었는데 돈을 잃게 한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놈은 정말 세상에 그런 왼수가 없어. 돈 때문에 힘든데 그걸 잃게 만들었으면 그 사람은 진짜 평생 왼수야.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자는 거죠. Forget 하고 forgive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그것을 잊어버려야지만 내가 더 좋은 곳을 취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 뭐 계속해서 아 이거 교회 힘들 때마다 저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재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아우 내 200만 불 200만 불 그리고 살면은 제가 해피하겠어요. 바보지시지 그럼. 바보지시지. 오늘 말씀 보면요. 저게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교인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막 여러분 혼내고 막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준비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해져. 사람이 행복해져. 관점이 바뀌니까.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관점이 바뀌면은 갑자기 내가 인지하는 현실이 토탈 리얼티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만족스러워지고 내가 감사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행복한 교인이 정말 건강한 교인 되는 거예요. 행복 안 해보세요. 목사가 아무리 앞에서 맹설교를 해도요. 명설교를 해도 계속 불평하고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저런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게 되어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행복해지면은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죠? 11절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저게 말 되는 소리예요? 저 하나의 관점에 관한 거죠. 관점에 관한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에 대한 오너십을 내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게건 뭐 선교직은 다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남아가지고 쓰레기 줍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오너십이 있는 거고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가버리는 거예요. 떡 있으면 떡 먹고 좋은 것만 취하고 귀찮은 거는 안 취해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쓰레기 줍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그게 기업이건 사업이건 뭐 선교건 교육건 목회건 간에 그것 때문에 욕먹고 힘들어질 때 과연 내가 거기 stick around 하면서 내가 거기 있으면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욕을 받아 먹고 하냐는 거죠. 사실 세상하고 같이 흘러가 버리면 같은 방향으로 욕먹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좋고 항상 칭찬받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런 건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방향으로 간다는 거는 세상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 많이 먹습니다. 교회에서 그 밸류 지키는 거, 천국의 밸류 지키는 거 욕 먹고 박해받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12절 말씀이 결론 나와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그런 말 하죠. 땅에서 박수 다 받으면은 상 다 받으면 올라가서 받을 게 별로 없다는 말을 하세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물리학에 보면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박수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박수를 많이 받는 사람 올라가서 너 아래서 박수 많이 받았다면서 그래 됐다 이제 너는 됐고 못 받은 선교사님들 아무도 모르는 데서 혼자서 그냥 힘들게 살았던 그런 교인들 목사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한국식으로 온돌 아랫목이 있다면 글로 모셔서 거기서 밥 먹게 하실 것 같아요. 좋은 반찬 집어주면서 너 이거 먹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결론을 맺죠. 여러분의 그 지복관, 천국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관점, 가치관, 인생 성공관에 달려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아들이 뭘 해야, 우리 딸이 뭘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은 죽도록 그것을 성취하려고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도 막 그걸 하고 죽도록 피곤한데 그 가치를 이루려고 여러분 몇십 년 노력할 거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거기다가 바칠 거라고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열매가 정말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명의 절친이 다 졸업하고 다 성공했어. 근데 세 개의 각 곳에 떨어져 살아. 해마다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동안 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저 교분 나누고 합니다. 한 해에는 그 도쿄에 호텔에 예약을 하고 근데 돈들 많아서 잘 벌었으니까 31층 펜트하우스를 탁 예약을 했어. 세 명이 다 모였어. 근데 딱 라비에 왔더니 거기 보이가 하는 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정전이 돼가지고 31층까지 걸어 올라가셔야겠는데요. Crazy. 내가 지금 여기 제일 비싼 호텔을 펜트하우스 빌렸는데 걸어 올라갔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다가 아야 우리 아직 뭐 나도 젊은데 야, 등산도 하는데 우리 그냥 걸어 올라가자. 세 명이서 올라가는데 스마트한 양반들이니까 꾀를 내가지고 세 명이서 30층이니까 10층씩 재밌는 얘기를 하기로 했어.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면 일단 올라가니까. 첫 번째 친구는 옛날에 아주 그 추억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 10층 올라가면서. 두 번째 친구는 무서운 얘기를 하기로 했어. 예. 세 번째 친구는 아주 웃긴 얘기를 하기로 했어. 예. 그러면서 첫 번째 10층 올라가면서 추억 얘기를 들으면서 다 흐뭇해가지고 10층 금방 올라갔어. 두 번째는 무서운 얘기 들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뭐 도깨비 얘기, 뭐 씨름한 얘기, 그런 얘기, 그죠? 뭐 달걀 귀신 얘기 하면서 두 번째 10층을 금방 올라갔어요. 이제 힘들어서 이제 사실 힘들죠. 20층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 친구가 웃긴 얘기 되는데 웃긴 얘기가 하나도 안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해를 못해. 할 수 없이 그냥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 올라가서 29층에 30층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웃긴 게 생각났대. 뭐냐 했더니 우리 열쇠를 안 갖고 올라왔어 그러는 거예요. 방에서 안 갖고 올라왔다고. 그래서 미친 듯이 막 웃는 거였어. 근데 예, 그래도요 그거는 다시 내려가서 갖고 올라오면 되죠. 인생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 성공관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그런 성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올라가 버린 다음에는 다시 내려올 수가 없죠.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들이 행복해지는지 처음부터 그걸 설계하신 분의 그 사랑의 매뉴얼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적 인생만을 가질 때 여러분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분들이 건강한 멤버들을 만들고요. 새누리교회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건강한 그런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서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대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러한 주님께 인도하는 주님의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인생이 놀라운 가치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셔서 저희가 행복한 주님의 자녀, 새누리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